사도행전 20번 메시지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15번째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유대 종교인들에 의한 핍박의 증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7장 60절에는 스데반의 순교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반대당하고 체포당함. 8절은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들과 표적들을 백성 가운데 행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런 기사들과 표적들은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 간증의 일부가 아니며 또한 그분의 완전한 구원의 일부도 아닙니다. 9절과 10절은 계속 말합니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 불리우는 몇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변론했으나 스데반의 지혜와 영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9절은 리버디노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버디노인들은 자유민들입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흩어져 있던 지역에서 습득한 언어에 따라 각각 구성한 회당들이 예루살렘에 여러 개 있었습니다. 회당이란 말은 함께라는 뜻의 순과 데리고 오다라는 뜻의 아구로 구성된 수나고개라는 헬라어가 영어화된 형태로서 모임, 회합, 무리, 회중이며 후에는 회합의 장소로 변천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모인 무리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각종 유대인의 회당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6장 11절과 12절은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키니 그들이 와서 그를 붙잡아 공회에 끌고 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공회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회의였습니다. 그 공회는 주 예수님께 죽음을 언도했고 믿는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는 유대교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손 안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그분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저지하기 위해 그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핍박자들의 참소. 6장 13절과 14절은 계속 말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그치지 않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 13절에서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15절은 공회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사실은 그가 하늘에 속한 모습을 지녔음을 가리킵니다. 스데반은 땅 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핍박받는 동안에 하늘에 속한 모습을 지녔습니다. 시대의 전환과 과도기. 14절에 따르면 반대자들은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한 규례들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소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와 24장 2절에서 주님이 예언한 성전의 훼파에 관한 말과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경륜을 끝내는 것에 관한 말이 믿는 이들 사이에 분명히 떠돌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왜곡시킨 것처럼 믿는 이들의 말을 왜곡시켰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유대인들의 반대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저지하려는 사탄에 의해 충동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충동하게 된 근거는 유대교의 전통을 반박하는 시대의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유대교와는 절대로 분리된 경륜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을 건드림으로써 유대인들을 마음 상하게 했고 그들의 반대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들의 반대는 복음서에서 주님의 사역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서의 사도들의 사역을 대항하여 점차 거세어졌는데 사도행전 때에는 주님의 신약 경륜의 움직이심이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교회는 그들의 유대적 배경에 남은 영향과 그들의 유대 동족들로부터는 반대로 뒤엉켜짐으로써 이 과도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움은 사도행전에서 그들에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시 유대교 행습들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21장 20절에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말이 지적해 주듯이 사도행전 당시에 유대인 신자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 준수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과 수많은 유대인 신자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모세율법의 혼합물 아래 남아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에게 준 유대교 혼합물 같은 것을 실행하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시대가 완전히 지나갔고 은혜시대가 온전히 종극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 두 시대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에 위배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적 계획에 막대한 손상을 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전해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성전과 제사장들과 재물들을 포함하는 경배의 체계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주요한 것은 율법과 경배 중심지인 성전이었습니다. 율법과 성전 둘 다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기록된 율법과 물질적인 성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의 법이신 사신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며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해 살아있는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율법이시며 우리 밖에 산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갖길 갈망하십니다. 이 경륜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표현을 위한 단체적인 실체를 산출하기 위해 그분 자신과 그분이 택한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삼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은 의문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율법과 성전을 존중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지 1500년 정도 되었을 때 삼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날 이 성육신 되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 이것은 율법 경륜의 종결을 뜻합니다. 비록 율법의 원칙은 종결될 수 없지만 율법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에서 주님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38절에서 그분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의 황폐함에 관한 이 예언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 있는 예언과 일치됩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성전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것은 주후 70년 타이터스가 로마 군대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38절과 24장 2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방해가 되는 물질적인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율법이 종결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분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중대한 문제이므로 틀림없이 그들은 율법의 종결과 성전의 파괴에 관해 서로 교통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 영이 부어진 후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 떠돌아다니고 있었음에 분명한 율법 시대의 종결과 성전의 파괴에 관한 말들을 반대자들은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대자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독적인 말을 했다고, 나사렛 예수께서 이곳을 멸하고 그들에게 전해준 규례들을 고치겠다 함을 말했다고 그를 참소했습니다. 확실히 반대자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율법 시대의 종결과 성전의 파괴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옛 경륜은 율법과 성전의 경륜이었습니다. 새 경륜은 생명의 법이시며 산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경륜 시대입니다. 이 두 시대 사이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옛 경륜에서 새 경륜으로 옮기고 계시는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초기의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옮기심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 경륜 안에서 태어났고 그 경륜의 지식으로 일으켜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옛 경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 부르심 받고 그분과 3년 반을 지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놀랍고도 영적인 방식으로 40일을 그분과 같이 지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옛 경륜에서 새 경륜 안으로, 즉 의문으로 된 율법과 물질적인 성전에서 생명의 법이시며 산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옮기는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비록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강한 유대교 영향하에 있었고 또 그들의 유대인 동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옛 배경에서 풀려나오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의 경우에 특히 그러했습니다. 야고보는 경건하고 신앙이 깊었으며 유대인들에게 높이 존경받았습니다. 그가 유대교 배경 밖으로 옮겨지기란 심히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사도행전 21장의 기록에서 지적하듯이 그는 앞장서서 그곳에 남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바울은 야고보에게 갔었는데 모든 장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유대교 실행으로 돌아오라고 바울에게 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대로 이렇게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울은 이 권면을 따랐으며 서원을 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갔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경륜이 지나갔음을 지적하는 책들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쓴 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서 유대교의 환경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열두 사도를 포함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과도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과도기를 만기가 되게 한 그들의 실패는 주님으로 하여금 로마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파괴하게 하신 이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곳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적인 혼합 역시 그때에 멸망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 옛 경륜에서 새 경륜으로 옮겨져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 우리는 단지 성경 지식뿐 아니라 오늘날 상황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합니다. 구약의 것들이 하나의 전통 종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신약의 것들조차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심지어 제1세기가 끝나기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속한 것들을 종교적인 전통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해 본다면 이런 하락이 사도들 시대 이후에 들어왔음을 볼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가 20세기에 우리에게 제시되었을 때 그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있다니 이 어떠한 긍휼입니까? 우리가 정직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어느 정도 우리는 참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만일 천주교와 교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만찬 집회를 참석하고 관찰한 바에 관해 정직하다면 그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속한 참된 것이 있음을 시인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전통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속한 것들 중 어떤 것들이 하나의 전통을 형성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옛 경륜의 전통 안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일으켜졌던 것처럼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태어나 그 전통들에 의해 일으켜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분의 참된 신약 경륜을 회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과도기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과도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으로 옮겨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기타 다른 이들의 실패를 경고 삼아야 하며 그들의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전통도 주의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영향 밑에도 잊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전통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순수한 신약 경륜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옮기심에 있어서 단호해야 하며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율법이요 우리의 성전이요 우리의 마녀십니다. 본 사도행전 라이프 스터디에서 우리는 다만 문자에 따라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 지식만을 얻는 것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그분의 긍휼로 그분에 의해 그분의 진리들의 깊이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날 종교의 상황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동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함 받은 사람들 모두 위해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해 성경 안에서 참된 빛과 계시를 보게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하여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도움을 얻어 성경 안에 신성한 진리들의 빛을 보므로써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